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밥이 약간 우리 또 실버들을 위해서 약간 또 조정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밥이 이렇게 꿀렁꿀렁 잘 넘어가지요? 예, 저도 좀 많이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이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내게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를 만나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그에게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우리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꿈이 참 많았었어요. 시골에서 이제 한때는 밭을 일궈서 대추나무 과수원을 만들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집 울타리를 막아서 토끼를 키우려고도 그런 자연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집 울타리 주위를 막아서 토끼를 번식하는 그런 일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큰 꿈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래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써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에 그의 집 앞으로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저는 비행사가 되겠다. 지금은 이제 기장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비행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행사가 되면 푸른 그런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보면서 많은 견문을 넓히면은 참 좋겠다 싶어서 한때는 그런 기장이 되겠다 그런 꿈도 꿔봤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꿈이 점점 사라졌을까요? 그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의상을 이 의상 패션 이 디자인 패턴 이 일을 한 2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차려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35살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하던 일이 점점 멀리 물러가고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한번 되겠다고 이제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저를 그것으로 이렇게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은 제 계획과 꿈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참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무익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주를 걸쳐서 이제 부산 지역에 양산을 걸쳐서 제가 이제 대구 수성에 온 지가 이제 6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대구 수성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국에 거의 다 예배당을 가졌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2층을 얻어서 이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좋은 건물이 나는데 참 좋은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 이제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 계획을 이렇게 세운 적이 있어요. 전국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수성에 땅을 한 4,500평 사서 아주 그 아담한 땅에 아담한 예배당을 한 120평에서 150평 그렇게 2, 3층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는데 땅이 안 사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급기야 이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보니까 작년 이 겨울 수양회 때쯤 보니까 한라건설 4호 170평 지상 4층 지하 1층 너무 좋은 건물이 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건물이.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산 밑에 지은 건물이 있나.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장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 하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 아, 지금 뭐라고 얘기 좀 해 주시지. 좀 속상한 거라. 근데 이제 그것이 제 계획인데 이제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동대구하고 수성하고 땅을 같이 사서 이제 2,500석에 대한 그런 큰 공연장식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공연장을 지으려고 땅을 한 10,000평짜리를 본다는 거지. 10,000평짜리. 그래가지고 10,000평짜리를 보는데 땅값이 얼마나 하니까 150억. 날 잡아먹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동대구에서 100억을 하고 수성에서 50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수성에 1인당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 다 해서 1억씩을 해야 되는데 정말 뒤집어지겠는 거라.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면서 작정을 하자는 거지. 작정을. 작정 많이 해보셨지요? 근데 참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종에게 허락하셔서 약속하신 그런 땅들을 얻게 하는데 먼저는 정말 이렇게 종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꿈들이, 계획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대구 실버 공연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를 초청하면은 한 5,600명 예산을 했는데 보통 1,200명에서 한 1,50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공연을 보시고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이제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하려고 이제 경로원 이제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수준 있는 데 가면 100원짜리를 하고 수준이 없는 데 가면 이제 1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톱을 치면서 그 고수톱을 하루 종일 치면서 그 10원짜리를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그 일을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먹을 거라도 좀 해다 드리면은 감사해야 하고 막걸리라도 몇 통 사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보면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지 않아야 하셨던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부모님 영혼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이제 부산 대전도 집회도 가시고 이 수양에도 오셨는데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구원을 안 받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영에 왔다가 내려가시는데 그래서 저희 집을 좀 들리자고 했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 형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집이라도 봐줘야지. 내가 더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집 문 잠그면 되지 뭐 아버지가 무슨 집을 봐주시느냐고 안 된다. 죽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을 오시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자꾸 이제 마음을 찔러대니까 이제 우리 집 오시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가시면 내가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 저 젊은 청년들에게 차에 실어달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 집이 모시고 갈 거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수양이 이제 끝나는 날 이제 아버지 방에 계신 데를 가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아버지가 간다는 뜻이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가시다고 차를 대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순수히 타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모셔놓고 그때 이제 복음반을 한 이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반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귀를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충북 진천에 이렇게 사시는데 올해 연세가 95세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밭일도 하시고 뭐래도 하시려고 해요. 뭐래도. 그래 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 소망 없이 사시는 아버지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으신 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이렇게 마음을 지금도 가서 한 번씩 점검해 보면 그 복음이 마음 안에 딱 잡혀져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어디 가세요? 내가야 천국 밖에 더 가겠니? 아버지 천국에 죄가 없어요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지 않았어? 그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보면 그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렇게 꿈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음장의 꿈과 떡 굽는 관음장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이 두 관원장이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범해서 바로가 진노를 한 거예요. 진노. 진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바로의 탄신일, 생일인 거예요, 생일. 그 생일에 이제 피를 보면 안 되니까 일단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날 그 술 맡은 관음장의 꿈과 떡 굽는 관음장의 꿈이 있는데 그 꿈도를 꾸고 나서 굉장히 이 두 관원장이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근심.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돌아갈까?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근데 그 꿈을 풀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소년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이제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에 팔아가지고 보디발 아내 이제 그 집에 수종을 들다가 그 보디발 아내가 겁간코자 하다가 요셉이 이제 피하는데 옷을 담보로 딱 잡은 거예요, 증거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그래 겁간코자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을 감옥에 넣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두 관원장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묻게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0장 보면은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근데 이 꿈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마신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이 술 맡은 관음장은 정말 이 왕 앞에 죄를 범했지만 이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 꿈에는 자 복직을 하고 생명을 얻는 꿈인 거예요. 꿈이 좋아요 나빠요? 자, 이 꿈이 왜 그러면 생명을 얻고 복직을 하냐. 이 술 맡은 관음장이 이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는데 이 포도를 따서 바로에 빈잔이 있기로 그 빈잔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 왕 앞에 들고 나갔는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뭐고 포도즙이 뭐길래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식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음장은 여러분 그 바로의 빈잔에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바로 왕 앞에 나가니까 전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왕 앞에 나갔더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어떤 행위와 속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내가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거룩을 나타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면 죄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속죄했고 영원히 온전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행위와 수고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어떻게 살려고 하냐?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행위 속에 빠져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보면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오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은혜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셔서 자식이 부모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너 60점 맞았어? 이번에 100점을 못 맞으면 이틀 금식. 다음에 또 100점을 못 맞으면 5일 금식. 다음에 또 100점을 못 맞으면 열흘 금식. 자, 이게 은혜예요, 행위예요? 이 자식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면 살아가는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술 맡은 관음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또 꿈놈 관음장의 그 꿈은, 자, 이 16절에 보면 또 꿈놈 관음장의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신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은 저주를 받는다는 꿈이잖아요. 요셉이 대답하여 가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 목이 잘려서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는 꿈인데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길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주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술 맡은 관음장과 떡 굽는 관음장의 이 꿈은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정말 어떤 꿈을 주고 싶어 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동대구하고 수성하고 이렇게 땅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전에 어떠한 계획도 다 이제 하나님이 무익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전에 땅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제 그 땅이 지금 산 땅은 대구 수성구 이천동 143번지의 땅인데, 이 땅이 만 평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도 한 150억 이상 나가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땅을 안 잘라 판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 가서 보시고 이제 타진했는데 그 땅을 잘라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 땅 옆에 이제 의료 복합 단지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건물을 한 500평짜리 이제 4, 5층으로 쭉 건물을 짓는데, 이제 그 건물에 부도가 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땅 지주가 이제 이 금액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우리가 산 땅을 안 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1500평 그린벨트 앞뒤로다가 1000평에서 2500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린벨트를 지금 주차장으로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계획이 어때요? 내 꿈이 무익한 거예요. 내 계획과 꿈이 무익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종에게 꿈과 소망과 약속을 보여주셔서 그 종이 그 땅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땅 너무 좋다. 가까이 가보시지 않고 차에서 이렇게 멀리 보시면서 이래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어라. 그 땅을 얻어라. 자,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무익해야 무익해요. 제가 보고 생각한 거 다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땅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52억에 나왔는데 이제 장로님이 붙어서 깎았어요. 45억 밑으로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회에 우리는 42억 이상은 땅을 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42억이면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 땅을 빨리 팔아서 빚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빨리 팔아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12월 24일 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42억이면 계약금이 얼마예요? 4억 2천. 야, 4억 2천. 4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저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형제자매들이 다 보고 가서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을 얻으려니까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야, 이 부담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부담은 넘으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부담은 하나님이 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담을 넘으려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한 주간 하는데, 기도회 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 울었겠어요? 하면서도 이렇게 울더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상거라.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해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난 못 간다, 못 한다. 그러면서 이제 뻗딩기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동대구와 함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 땅 준다고. 아 하나님 그래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돈은요. 그래 하나님은 돈은 안 주고 자꾸 땅만 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주리라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한다. 맹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맹세해래요? 하지 말래요? 우리는 하지 말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너도 맹세는 100번, 1000번을 해도 어길 수밖에 없어. 그 맹세가 세워지지를 않아.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땅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얻으라 하는데 형편을 보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신명기 1장을 보세요. 이상하게 땅을 얘기하시는데 땅밖에 안 보이더라고 성경에. 응? 땅밖에 안 보여. 신명기 1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방과 가난 족속의 땅과 네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을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이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땅 얻으라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이 땅 몰아가시는데 발을 뒤로다 어떻게 틀을 때도 없고 후퇴할 때도 없더라고. 그냥 띠밀더라고 띠밀어. 응? 아니 전에 장마질 때 그 다리에 막 물공예 나갔는데 그 장마통에 그 물에 어떤 아가씨가 막 떠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저 아가씨 아니야, 아이고 저 어떻게, 아이고 저 어떻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물에 딱 뛰어들더니 헤엄쳐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딱 팔죽진 하나 끼고 그 강가로 나오면서 그 아가씨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세상에 이렇게 용감한 할아버지가 계신가. 아이고 할아버지 하니까 어떤 놈이 띠 밀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건지려고 물에 띠 밀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띠 밀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누가 띠 밀었나 보니까 누가 띠 밀었어요. 가까이는 목사님이 띠 밀었고 하나님이 떠 밀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스스로 뛰어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을 보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마음 같이 해보면 야 정말 같이해서 못 따르겠더라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면 안 되나? 그래 우리는 동대구하고 쫓아가자.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으로는 못 따르겠더라고. 못 따르겠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계약금의 물질을 4억 2천을 주셔서 계약을 하게 했는데 이제 이 막대금이 1월 16일인 거예요. 20일 만에 막대금, 여러분 적어도 37억 8천을 만들어야만 이제 우리 땅이 되는데 20일 만에 어떻게 그 돈을 만드나. 도저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떤 모친은 천지가 개벽을 해봐라.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속에서 쑥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도 그 속에 그런 마음이 똑같이 올라오더라고. 그게 과연 될까? 그게 어떻게 될까? 근데 수양에 이렇게 딱 와서 목사님이 로마서 5장 17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사례가 정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은가 살아야 돼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계속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에도 하면서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 놀라워. 그래서 이제 이 기도만 하지 말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웃에 가서 은금을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약속에 이제 말씀을 받아서 형제 자매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없으니까 가 친척들에게도 구하고 시어머니한테도 구하는 거야. 어떤 자매님은 시어머니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박스를 주워서 먹고 그 돈 기가 막힌 돈인데 또 한나라에 가서 어머니 나에게 그 500만 원 꿔주시면 내가 높은 이자를 드릴게요. 어머니 그거 줘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마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돈을 주시고 그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 내가 이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장례비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 모친은 글도 모르는데 여기 통장이 또 있는데 다음날 또 가니까 또 여기 이거 지금 하나 한 군데는 모아놔라. 그래가서 가보니까 또 그게 한 500만 원 되더래. 그래서 여기 자매님도 돈이 조금 필요한데 좀 꿔주세요. 이자 드릴게요. 어머니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또 뺏어왔는데 도둑놀이 내 돈 다 뺏어간다고 그러시더라. 어떤 자매님은 암보험을 들어놨어요. 암보험을. 그래가지고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그래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올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이 자매님은 어디 가서 국밥 하나를 제대로 안 사잡어요. 너무 이제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도 쓸 줄도 몰라요.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지만은 속에 털들은 그런 파카 같은 거 반코트 식으로 된 거 그런 거 하나를 못 사 입은 거예요. 못 사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에게 보험금이 2,200만 원이 나왔는데 남편이 당신 몸 좀 보호해라. 당신 약도 좀 먹고 몸도 좀 보호해라. 근데 이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돈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자매님 그러지 말고 약도 좀 드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200만 원을 10원도 안 떼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니까 저게 진짜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암 걸려서 죽을 때 되면 자기 몸 벗어 챙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 자매님이 나는 약도 안 먹고 몇도 모르고 낫다. 다 낫대요. 그래가지고 수양회를 1차 오고 4차 오고 이번에 또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또 수행회비 또 타네요 또. 어? 야 진짜 이 모친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어? 여기 혹시 앉아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그렇게 이제 물질을 드리는 남편이 지금 옷도 좀 사입고 좀 해 먹지 왜 안 해 안 해. 근데 이 자매님 이제 물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몰라 남편이. 남편은 높은 건물에 떨어져가지고 허리 척추가 다 부서지고 신장이 두 개 터져가지고 신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투석을 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 형제님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 수영에 갔다 오면 희한하게 남편이 하루는 돈을 만 원을 줬었대. 하루는 또 10만 원을 줬었대. 하루는 또 얼마 75만 원을 줬었대.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잘 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남편 뜨뜻한 거 토속에 털드는 거 4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자매님은 시장 지하 상가에 가서 10만 원짜리 하나 사 입었는데 그렇게 뜨뜻하고 좋다더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참 눈물 나더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친은 정말 그 자식들이 조금 겨우겨우 정부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리에서 겨우 사는데 그 돈 속에서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돈을 가방에서 꺼내는데 이 돈을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돈을 꺼냈는데 손이 덜덜덜 떨면서 그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어떤 모친은 이빨을 해야 되는데 틀니. 이가 안 좋아서 이빨을 해야 되는데 그 이빨 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또 이제 그 은금을 구하라 하니까 그건 이제 맨 나중에 없을 때 이제 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막 은수저도 나오고 금단추도 나오고 동대구에서는 뭐 금가락지 어떤 모체는 그 금가락지 쌍가락지인데 이 가락지가 달까봐 이 가락지를 끼지도 않았대. 그걸 몇십 년 이제 장판 밑에 숨겨놨다가 이걸 꺼내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동대구가 금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 돈인 이제 안양에 금은방 하는 형제님이 있어가지고 가서 잘 좀 쳐달라 하니까 그 금은 모은 게 2,120만 원이나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월 16일 날 이제 한 막대금 우리가 이제 총 들어간 게 이제 한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이제 돈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됐는데 다 갚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땅을 25억에 잡히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한 16억 정도 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땅 등기가 우리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 25억 은행에 이제 잡혔던 부분을 이제 2월 말까지 이 물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일이 어떤 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뜻을 보이셨고 이미 하나님이 진행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보여주셔서 계약하게 했고 또 이제 은행을 잡혀서 이제 막대금을 지불하게 했고 이제 어제 등기가 나오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잡힌 돈을 또 이제 이렇게 2월 말까지 만들어서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 우리가 물질이 다 된 것 같고 다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 성벽을 중건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은밀한 중에 숨은 보화를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일들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이런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요. 총리가 되는 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으면 반드시 총리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요셉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성구 이천동 143번지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공연장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고 모이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일들 옆에 정말 생각해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종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꿈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에게서 흘러나오고 이 땅을 얻어라. 나는 믿음이 없는데 종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을 얻으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없지만 좋은 것을 흘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종이 꿈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얻게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얻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한 형제님이 집을 내놓고 또 한 사람이 집을 내놓으니까 또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고 나서 또 어려워하고 막 그래요. 내가 미쳤지 그 소리를 내가 왜 했던가. 그러면서 집을 내놓으니까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안 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주셔서 안 나가야 되는 집이 팔리는 거예요. 또 환장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정말 보면 꿈을 꿨는데 바로가 그 꿈은 7회 풍년이 드는 꿈이고 7회 흉년이 드는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술 맡은 관음장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능히 꿈을 풀고 했던 그 요셉을 이제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참 이 일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 꿈을 이제 바로와 왕 앞에 풀었는데 40절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냥 나는 나이가 먹었어, 늙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꿈을 주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그 3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매를 맞고 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그 간수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이제 마음의 변화가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생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그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발길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늙어요 늙기는. 응? 이제 한참 꽃필 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응? 그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올해 60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인생이 진짜 보면 바람같이 가더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4장 11장 16절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다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정말 사라질 땅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하시지 말고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팔길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는 저희 교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을 여기서는 끝날라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땅을 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더 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